오늘은 소요리 문답 96문 그리고 97문 성례가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이제 성례는 끝나고 다음번부터는 우리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이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 97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또 회개와 사랑과 순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셔서 읽고 시작을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십자가죠. 즉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그게 한 가지고 또 다른 의미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즉 죄값이 치루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거합니다. 즉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은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주로 그렇게 한상에 앉아 먹고 마심을 교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만찬이 천국 교제를 또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 만찬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구약의 유월절 만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를 공부할 때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성찬은 또 구약의 유월절 만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연관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그 내용은 같습니다. 즉 세례와 할례의 그 내용이 같았듯이 여기서 보여지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뭐예요? 유월절 만찬은 양이 그 장자 첫 아들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져서 즉 피가 문지방에 발려져서 이제 심판자께서 유월했다 넘어가시고 그 후에 그 잡은 양을 무교병과 즉 무르기 없는 그 떡을 그것과 포도주와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성만찬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그렇게 유월절 양이 그 장자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후에 그 피가 발려졌다는 말은 벌써 그 죄인을 위해 누가 대신 죽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유월하는 심판자가 이제 죽이지 않고 유월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 잡은 양을 먹죠. 잡은 양을 먹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 포도주 하지만 그런 교제를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이런 모습들이 거기서도 보여지는 거죠. 구약서부터 이 메시아 왕국의 이루어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만찬으로 표현되는 곳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죠. 이사야 25장을 보시면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벌써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러면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하면서 쭉 연관이 되는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천국에도 이런 만찬이 이루어지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만찬으로 표현이 되는 그 메시아 왕국의 이루어짐 이것이 이제 우리 성찬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신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가 있다 이 말인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6절 바로 유월절 그 먹기를 원하노라. 15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22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는 그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배경에 있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을 뒤에 배경을 항상 유월절로 지금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안 먹는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천국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먹는다 이런 말들, 마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정말 가서 먹고 마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교제란 말입니다. 교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18절에 가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또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금식. 그러니까 이 금식의 의미를 좀 여기에 붙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적인 금식이라기보다는 하나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즉 그게 참 금식이죠.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나 너무 깜짝 놀라는 거는 예수님도 금식을 하고 계시다고요. 왜? 우리를 배고파하고 우리를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날이 될 때까지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이런 거는 진짜 뭐 먹고 안 먹고 자꾸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지금 그런 금식의 그런 그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또 먹고 마시는 일이 벌써 시작이 됐죠. 그러나 또 목마르고 배고픔은 또 있단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가 눈에 보이게 성취되지 않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가셔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여기에 내 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신다. 뜨거운 교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양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참 음식과 참 음료가 또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만찬에 참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 만찬에 참여되어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 먹고 마시는.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음료가 되고 참 음식이 되어서 그 먹는 그 음식이, 양식이 예수님이 또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데 필요한 양식으로서도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죠? 성찬도. 거기에 참여하여 지금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그 만찬에 지금 같이 참여하여 예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그 하늘의 양식, 참 음료와 참 음식을 또 내가 먹으며 그래하여 지금 또 자라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다 지금 증거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지난 성찬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봤는데 계속해서 성찬마다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쨌든 53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는 기독교를 갖다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무슨 사람 죽여갖고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다 해갖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참 믿음이 제대로 안 가면 너무나 세상 눈에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딱 들어와갖고 기독교인들 뭐 하나 봤더니 목사가 앞에서 뭐 이게 피다 그러고 이게 뭐 찢겨진 몸이라 그러고 그걸 먹고 마시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거북한 소리죠. 이거 이것처럼 이상한 짓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은혜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성찬에 참여하여 내가 지금 어떠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항상 성찬은 두 가지면 됩니다. 옛날 그러니까 뒤로 과거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요. 미래로 가서 예수님과 천국 만찬에 참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상으로 초대되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현실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는 참 만나 천국의 그 참 이 음료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자라난 그 이 뭐라 그래요? fullness of Christ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연합이 있는 현실이 증거됩니다. 그 죽음에도 연합되어 있고 그 부활에도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따가 좀 나중에 또 다시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에 참여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되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지금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에 참여되어서 그 현실을 증거하는 천국 만찬의 현실을 증거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다. 우선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 성만찬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성찬에서 또 새 언약의 그 비준식이라 그럴까요? ratification. 즉, 새 언약을 비준하시는 그런 현실도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나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 피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누가복음 아까 읽은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거기도 보면 2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은 지금 새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새 언약의 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하느냐. 구약의 옛 언약을 비준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죠. 구약의 옛 언약, 즉 모세와 그 백성들하고 맺으신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옛 언약, 그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24장에 가시면 그 옛 언약을 비준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거기도. 그러나 그때는 언약의 피가 동물의 피였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에 비준하는 데에 언약의 피로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자기의 피가 새 언약의 피요.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는, 비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 지금 우리 성찬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벌써 새 언약을 비준하셨구나. 그것도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벌써 맺어졌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그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맺어진다는 게 아니라 맺어진 현실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천국 만찬도 벌써 이루어진 현실이 증거되는 거지 그때 우리가 참여할 때 그 현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벌써 옛날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증거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 구약에서는 옛 언약을 비준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리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본 적이 있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갖고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즉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보는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깨면 이 동물같이 나도 죽는다는 것을 거기서 인정을 하고 걷는 거죠. 근데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약한 자가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갈 곳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나는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십니다. 즉 깨지죠. 그러나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되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도 이제 이 길을 걷게끔 하시는데, 피가 뿌려지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피를 뿌림을 받으면서 고백을, 맹세를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 말은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의미예요, 피가 뿌려지는.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언약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이건 이제 깨질 수가 없는, 우리가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왜? 그것이 다 벌써 치러졌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 그러나 동물의 피로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물의 피로서는 이게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렇게 언약의 피가 뿌려졌지만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은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언약이 뭐냐? 새 언약. 새로 내가 세울 언약.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죠.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즉 옛 언약은 깨졌어요. 그래갖고 그 깨진 현실이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은 이제 그 거기에도 가겠죠. 깨진 현실이 그 언약서를, 언약이라는 게 그 요즘 말로 하면 컨트랙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컨트랙. 여러분과 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컨트랙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지켜야죠. 그게 깨지면 그러면 이제 재판소로 가야죠. 그래서 깬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모습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 그 십계명이 돌 두 개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이 돌 두 개에 열 개가 다 쓰여져 있다 이거예요. 열 개가. 즉 컨트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카피해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백성 거. 저희가 믿기로는 그래요. 근데 보통 여기에 네 개 쓰여 있고 여기에 여섯 개 쓰여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왜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똑같았을 것 같아요. 열 개, 열 개. 그런데 그 언약서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 희한한 짓들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깨진 것을 상징하죠.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깨져버려요. 다시 써주시죠, 나중에. 그러나 그게 벌써 언약이 깨지는 모습이죠. 벌써 끝났어요, 언약이.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그런 동물의 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지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셨고, 또 못 지킨 우리의 못 지킨 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뭐 이제 이 흠 잡힐 게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맺었는데 완벽하게 지킨 게 있고 또 안 지키면은 완전히 내가 다 그거에 대해 형벌을 다 받았고 뭐 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 즉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벌써 언약에 있는 조항이 다 완전하게 다 만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깨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다 벌써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하여 지금 이 새 언약을 비준하는 모습, 그것도 성찬에서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새 언약의 멤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우리가 된 것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비준되는 이 새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완전한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즉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것 때문에 이 새 언약에서는 이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죠. 기억조차 안 한다고 또 지면 그럼 또 지니까 또 기억나게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억조차 안 난다는 말이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천국 만찬, 즉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으로 초대되는데 그 예수님 상으로 초대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즉 빵과 포도주가 진짜 피와 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벌써 그렇게 내어주신 그 현실이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그래서 한번 좀 그 뭐야 참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데 무뎌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한 이틀만 안 먹어봐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찾을 거예요, 먹을 걸. 근데 예수님은 한 일주일을 안 먹어도 아 이게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고 밥통같이 살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몰라요. 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육체적으로는 이틀만 안 먹으면 아마 죽는다고 벨짓을 당할 텐데. 영적으로는 안 먹어도 뭐 그냥 괜찮아요. 그죠? 배가 안 고파. 이게 어느 정도로 한심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맨날 성경 좀 읽어라. 너는 배고프지도 않냐? 안 고프더라. 그러니까 안 읽어요. 안 고프, 배고파도 어떻게 안 먹어요. 그죠? 여기 그래서 참 그 새로 기독교인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젖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한심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배고프지도 모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자기가 죽는데도 꼴깍꼴깍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배가 고파지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와요, 교회? 배고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안 나와요? 그리고 못 나가더라도 하, 참 그래 어떻게 해서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항상 생기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현실에서 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기쁘죠. 왜? 그 예수님은 먹어야 사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항상 내어주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찬을 뭐 어떤 목사가 준 거는 더 의미가 있고 아 미치겠어요. 무슨 뭐 교황이 하는 성찬에 참여했다나 얼굴 잘났다. 우리는 그런 거죠. 오구, 그래 박수 쳐주자. 얼굴 잘났다. 난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에 참여했다.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인간이 지금 그 성찬을 어피셜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근데 이상하게 인간의 그런 거에 참 이게 세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뭐 해주는 성찬에는 뭐 특별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밥통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누가 세례를 줬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성찬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OPC에 오기 전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걸 인식을 못했어요, 솔직히. OPC에 오면서 제가 깨달았죠. 깨달았기보다 그 깨달은 게 몸소 막 와서 닿더라고요, 정말. 아, 이게 예수님이 직접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네,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또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죠.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서. 육체적이나 물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화체설이라. 화체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즉, 이 화체설에 딱 맞는 일이 성경에 일어난 일이 몇 군데 있죠.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데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이게 화체설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했다는 거죠. 걔네들 말로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부가 그걸 축복하고 기도를 할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셔보세요. 피로 변했나? 그러니까 이 무작정 믿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죠.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했고,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했고, 화체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의 이 성찬은 표와 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지. 저희들한테는 표와 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표와 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상관없이, 아니 예수님 몸 먹고 피 마시는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야죠, 걔네들 수준에서는. 어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진짜로 먹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네. 그러나 저희한테는 표와 인,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조그만 수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수준에서 다른 내용이에요. 뭐,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화채설을 믿게 되면은 성찬식이 제사예요. 성찬식이 sacrifice예요. 제사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아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댔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끝났다 그랬어요, 안 끝났다 그랬어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쳐야 돼요? 그러나 화채설이 맞으면 그 미사를 할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을 또 바치는 제사에 어떻게 참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다시 제사 드리는데 참여하고 싶으시냐고. 이건 심각해요. 이건 그냥 뭐 내가 그냥 간다. 거기에서 그냥 앉아 있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얘기하죠. 좀 심각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의미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참여할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건물 하는 것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보시면은 설교하는 데가 이렇게 강당이 보통 좌우로 있고 가운데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저희 보통 우리 개혁신앙에 가면은 가운데에 그 강당이 설교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성찬식이 청찬대가 있어요. 한국말을 못 써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제사가 중심이에요, 여기는.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진짜로. 딱 가운데 있어요, 성찬상. 저희는 말씀이 가운데 있고 성찬 옆에 있죠.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다니던 교회 이렇게 만들어놨었어. 그래서 한쪽은 목사 설교 때만 올라가고 장로 기도하고 그럴 때는 거기는 못 가고 그 옆에 거가.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뭐 우리는 별거 신경 안 써도 되죠.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냐. 뭐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은 그게 아니면 되는데, 근데 일부러 그렇게 질 필요는 또 뭐예요? 그래갖고 장로가 또 이쪽에 또 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희한해요. 그래서 장로 뭐 광고 이런 건 항상 이쪽에서 하고 설교만 저쪽에서 하고. 이게 다 미신이 미신. 네, 뭐 강남상에 뭐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거긴 그래도 실내화라도 주더라고. 그래서 실내화 신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참 재밌었어.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가운을 입느냐 그래서 왜 가운을 입냐 하니까 아 이거 양복 빨기 싫어서 입는데 아 그 참 아이디 그 저 뭐야 재치 있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신학적인 걸 집어넣으면 전 못 입죠. 근데 양복 맨날 빨기 싫어서 가리려고 입는데 그럼 왜못 입어요?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입어도 되지. 그리고 신발을 왜안 신어? 그랬더니 여기 더러워져서. 그러면 뭐 내가 더러운 신발 신고 올라갈 이유는 뭐 있어 또. 그거 뭐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신학적인 게 들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부터 저는. 왜? 그런 이유면 저는 못하죠. 신학적인 이유로 말을 하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루터란 교회는 이 뭐야 동체설, 공제설. 뭐냐 하면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그 부활하신 몸이 무소부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무소부재하느냐. 저희는 아니라고 믿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멤버십 클래스 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은 되었지만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믹스트 혼합되어 있지가 않다고 믿죠. 그러나 지금 루터란 교회는 이게 믹스가 돼버렸어요. 저희 같이 완전히 구분됐지만 연합됐다. 이런 말이 좀,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잘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혼합이 되어 있으면, 섞였으면, 그러면은 이제 인성에도 신성의 그 속성들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육체까지도 무소부재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뭐 떡을 먹으면 떡이 여기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무소부재하니까 떡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예수님 몸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내가 먹을 때 예수님 몸을 직접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루터란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좀 다르죠, 화채설하고는 또. 화채설은 완전히 그 뭐야, 변하는 거고 이거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안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몸이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그떡 먹을 때 특히 그 떡에라는 거하고 연관해. 그래서 이 화채설하고는 좀 틀려요. 어쨌든 저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Zwingli. 이게 한국말로는 여러 개로 번역됐대. 어떤 사람은 Zwingli? 예? Zwingli?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성찬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글자 그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뭐야 광복절날 뭘 기념하죠? 네, 광복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 때. 이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스윙글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개혁 신앙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너무 또 반대쪽으로 가버렸어. 저쪽은 너무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됐고, 이 사람은 그거 반대쪽, 완전히 반대쪽에 가서 아예 같지도 않아. 기념으로만, 오직 기념.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죠. 같이 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표와 인이에요. 상징하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는 그것이 표하는 것을 진짜로 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현실이. 저희가 믿는 거를 좀 그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도 말씀이냐 제사냐 이게 다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성찬을 하더라도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성찬이지 제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사할 때 사자가 그 사자인가요? 그러면 똑같이 제사. 뭐 난 한문을 모르니까 어쨌든 제사 쪽으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쪽은 sacrifice. 그걸 구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거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함부로 참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다시 가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느니와. 예. 함부로 참여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못 참여하여 병도 걸리고 죽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시면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요즘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인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그죠? 다 죽어버려? 그렇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괜찮다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 지금 이 성찬을 잘못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죽는 것이 무서워갖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서 그 말씀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지 두려움과 이제 무슨 이 죄책감 이런 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이고 말씀이 완전하게 계시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함부로 참여해도 안 죽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합당하게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자격을 갖춘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갖춰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참여? 자격을 갖추려면은 완벽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뭐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헌금을 더 많이 내고 봉사를 더 해서 뭐 이제 참여할 자격이 좀 더 생기고 내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태도.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들을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여 그리하여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고 심판을 먹고 마신다. 무지하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참여하여 은혜를 안 받고 오히려 내 죄를 먹고 마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거면 제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오히려 해롭단 말이에요.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 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요리 문답이 간단하게, 대요리 문답은 좀 더 자세하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마음가짐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소요리 문답같이 좀 광범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인간들은 참 이상하게도 이게 당연히 어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그래, 맞지. 그러면 되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절로? 회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를 졌다면서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이 돼서 내가 정말 회개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누구만 붙잡게 되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땡. 이렇게 되냐고요. 그게 벌써 잘못 참석하는 거죠. 죄인이다 그러면 회개. 회개를 하면은 나는 이제 정말 난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을 더 붙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그리고는 어떻게 또 되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진정 참 회개가 있었으면. 그럼 내가 순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 그런 각오와 결심이 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여기까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라는 거는 지금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가, 그것만 말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원래는. 아, 이게 죄인이다 보니까 말장난을 하느라고, 나 인정하지. 그럼 됐지. 요걸로 끝날라 그래요. 그게 정말 점검을 하시라면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 순종하려는 각오가, 그 결심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살피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다 보면은 이 잘못하는 게 그냥 의뢰의 그럴 줄 아는 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목사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나 자기를 살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 그 성찬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믿고 있나? 그리고 뭐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커뮤니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교제.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너희가 합당하게 참여 안 하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신다는 그 경고가 나오는 그 문맥을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에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그 뭐야 음식을 교회 가져와서 먹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는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 먹질 않아요. 그렇게 나눠 먹지를 않고 성찬에 참여해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몸에 참여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건데 그 성도의 배고픔이나 그 어려움을 상관을 안 하고 지만 배부르게 먹고는 성찬에 같이 참여한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죠. 정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교인들을 위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에는 또 우리 교인들이 다 한 예수님의 몸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거기 무서운 말이 나오죠. 11장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몸에 참여하려면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즉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주 내내 아예 뭐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생각도 안 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면 지금 여기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지 아닌지 상관도 없으면서 지네끼리 먹고 참여하는 거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고. 죄 짓지 말라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에 참여되지 말고 정말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고 그 몸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는 그런 기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대여리 문답 좀 읽으면서 좀 끝을 내죠. 대여리 문답 168문.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은 없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죠. 168문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이 되고 은혜로 자라나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하여지고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 이 천국 만찬에서 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오늘 얘기한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169문,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혈의 문답은 성찬을 누가 베풀게 돼 있어요? 목사가 베풀게 돼 있죠. 그죠? 어렴풋이 그걸 말하고 있죠. 말씀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 사용해서 구별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이 떡을 세상 떡하고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딱 끝나면은 또 세상 떡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거룩한 떡이에요. 즉 구분되어 있는 떡이란 말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떡. 함부로 다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받아 먹고 마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태도예요. 왜? 그 당시만큼은 거룩하게 지금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떡을 들어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같은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대강 이해하시죠?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으나 그 요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에 임재하는 것 못지않게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찬자의 신앙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진짜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진짜 예수님 몸과 피에 참여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171문.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비,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심각한 명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들의 실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틀린 소리 없죠? 그러니까 예배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형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자기는 뭐 엄청난 정성을 드렸다고 하지만 받으시냐고요. 예수님의 더군다나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성찬에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저거는 쓸데도 없고 뭐 값어치도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미워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죽었는데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정말. 그렇게는 예배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 난 무슨 저 남 미워할 일이 있으면 월요일 날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아, 토요일 날 일어나면 그거 해결하는 게 그게 우선무니까 저로서는 그걸 해결을 안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하려고. 월요일 날쯤 되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에, 힘들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팍, 그냥 착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참.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 뭐 귀신이 들렸던지, 악마가 들렸던지, 뭐, 이딴 소리 해가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합당한 걸로 바꿔놓으라는 그런 이상한 수작들을 벌이죠. 예,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심의 결핍을 알고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믿음이 약한 자들도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어야죠. 미니멈이 있어야죠.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약속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왜?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참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의 도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도구가 최고로 잘 사용되는 때가 제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배라 그랬죠. 예배에 참여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는 했지만 뭐 별로 이렇게 뭐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성찬에 참여했지만 별로 뭐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예배에 참여했지만 뭐 참여하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여러분이 정말 정말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은혜의 도구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 주시기로. 이런 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만큼 손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안 자라나요. 교회를 뭐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자라나질 않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173문 받고자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더라도 무식하거나 거리낌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근데 이 거리낌이라고 번역된 게 scandalous 왜 우리 저 한국말로 스캔들? 그래서 이 거리낌이라는 것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이 성찬을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또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즉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완전히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치리를 받고 있는 자는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저, 뭐야, 녹음이 얼마 안 남아서 녹음을 끄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선 저희, 제가 이거 먼저 끄고, 그리고 173은 175문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끄고 얘기하죠.